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 이민 서비스국이 장기간 정상 업무를 하지 못했었죠.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민 소속자 인터뷰 등 대면 업무를 전면 중단해서 장기 체류 비자, 영주권, 시민권 수속에 큰 차질을 빚어왔었습니다. 지난달 6월 4일부터 시민권 선서식, 영주권 인터뷰 등 일부 대면 업무를 재개했지만은요, 이 선서식의 경우 가능한 적은 수만 참석하게 하고 신청자에게 새 일정을 통보하면서 언제 선서까지 완료하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보통 일주일에요 한 15,000명이 미국의 시민으로 서약을 통해서 증서를 받고 있다는 게 이민국의 설명인데요. 지난 3월부터 중단한 업무로 인해서 약 11만 명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거의 모든 절차를 거치고도 시민 서약식을 하지 못해서 대기했습니다. 의회 일부가 비대면 화상 형식으로라도 선서식을 진행할 것을 밀어붙였었지만 이민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서부 아이오와주 주도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귀화 의식에 참여해 손을 들고 충성의 맹세를 읊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눈길을 끕니다. 자가용을 몰고 온 사람들이 바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 간격을 둔 채로 시민 선서를 하는 모습도 있고요. 60세인 영국인 여성이 차 안에 앉아서 차창을 반쯤 내리고 이민국 관계자가 말하는 대로 오른손을 들고 마스크를 쓴 채 선서하는 장면도 잡혔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시민 서약식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등 미 전역에서 두루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 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사연도 다양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켄 쿠티넬리 이민국 서비스 국장 대행이 워싱턴에서 20명을 위한 귀화식을 주재했다면서요. 자신의 트위터에 감사하는 나라에서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환영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날요, 이 시민 서약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1968년 아버지를 데려온 여성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 시민이 된 이야기, 2011년 미국에 와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는 에리트리아 난민도 있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7월 4일 독립기념일 244주년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미국 시민으로서 서약을 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생일과 같은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지상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7월 첫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The show must go on.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무대 위 공연은 계속되어야 한다. 내 심장이 부서져도, 내 화장이 벗겨져도 그 쇼는 계속되어야만 해.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 퀸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 The Show Must Go On의 가사 일부였습니다. 미국의 브로드웨이는 미국 뉴욕 맨해튼 남단의 벨터리 공원 북동단에 출발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배열된 거리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북으로 통하는 대로를 뜻합니다. 흔히 브로드웨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곳이자 제일 번화한 곳은 이 타임스퀘어와 그 부근 미드타운 지역인데요. 영국의 웨스트엔드와 함께 전 세계 연극 뮤지컬의 양대 성지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브로드웨이 산업의 전국 무역협회인 브로드웨이 리그에 따르면 브로드웨이 쇼는 적어도 2021년 1월까지 무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3월 12일 이후로 총 41개의 브로드웨이 극장이 문을 닫았었는데요. 6월과 9월 잇따라 재개장을 추진했지만 내년 초로 재개장이 미뤄졌습니다. 브로드웨이 리그는 성명에서요. 반환 프로덕션은 현재 2021년 초 연속 연말연시 공연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계 지도자들은 현재 상영과 테스트, 청소, 소독, 극장 내부 길 찾기, 무대 뒤 프로토콜 등과 같이 안전하게 공연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물류에 대해 정부와 의료 관계자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1월 3일까지의 예약에 대한 환불이나 티켓 교환을 해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웨이 리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공연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주는 총 4단계에 걸친 단계적 경제 정상화를 시행 중인데요.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4단계 정상화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코로나 선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예비 연구 결과가 나왔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뇌 손상이 발생하면 심한 경우 뇌졸중과 염증, 정신병, 치매와 같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교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란셋 정신의학에 영국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중증 사례 125건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찰된 가장 흔한 뇌합병증은 뇌졸중으로 225명 중 77명에서 보고됐습니다. 이 중 57명이 허혈성 뇌졸중으로 알려진 뇌혈전으로 인한 뇌졸중이었고 9명은 뇌출혈로 인한 또 1명은 뇌혈관 염증에 의한 뇌졸중이었습니다. 39명은 변화된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혼란의 징후 또는 행동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 중 9명 환자는 뇌병증으로 알려진 불특정외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7명은 의학적으로 뇌염이라 불리는 뇌염증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과 진단 환자 23명에서는 새로운 정신병 환자 10명과 치매성 증후군 환자 6명이 포함됐습니다. 21명 중 7명은 우울증과 불안감 등 정서장애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중증 입원 환자들 상당수가 매우 선명한 환각의식장애를 겪으면서 이상행동을 하는 증상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중증 환자들이 입원 치료 과정에서 인지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비율로 보고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 가운데 3분의 2에서 4분의 3가량이 다양한 방식의 환각과 환청, 선망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현상을 몸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정신이 산산히 부서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신과 책임자 로렌스 카플란 박사는 실제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파괴적이라고 코로나로 인한 선망 증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 입원해 4일간 삽관 치료를 받은 57세 남성의 경우 인공호흡기를 떼는 순간 섬광과 함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응급실 바닥에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저 사람들이 보입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 죽음의 위협을 느껴 의사에게 병원 문에 방탄 기능이 있냐라고 물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조은정 기자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11월 이전 미북 정상회담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힌 소식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국 정상들 간의 접촉도 제한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29일 독일 마샬 기금이 벨기에에서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미북 정상회담이 또 열릴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했는데요.
네.
비건 부장관은 남아있는 시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미친 어려움으로 인해 미북 양측이 직접 대면해서 국제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북한과 합의에 이르는 것은 미국에게만 달린 게 아니라 북한에도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가기 원하고 있다고 믿는 방향으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비건 부장관의 발언 다음 날인 30일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과의 확실한 진전이 더뎠지만 대화와 진전을 위한 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위연구소가 개최한 가장 긴 전쟁, 한국전 70년 화상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김칸희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예.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여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11월 전에 비핵화 협상에 나올 마음이 있을까요?
네, 서울의 김한용 기자가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는데요. 북한이 11월 전에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예.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기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없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불확실성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노이 회담부터 분명해진 미국과의 큰 입장 차이 때문에 북한이 쉽게 협상장에 나오지 못한다는 건데요. 김형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11월 미 대선 전에는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실무협상에도 북한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결렬 이후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면서 대화보다는 대선 이후 대미 협상력 제고를 겨냥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로 현 단계에서 다시 대화에 나서기에는 버거운 정치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네, 미한동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최근 밝힌 내용입니다.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동맹 관계에 부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긴장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까요?
네, 주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2019년 말에 만료됐지만 협상은 2020년 중반까지도 교착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울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연기됐던 전시작전권의 한국으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싶어 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와 전환 조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을 동맹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소로 꼽았습니다.
네, 특히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부터 두 나라가 이견을 노출해온 민감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400%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봄 한국이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초기에 제안한 수치에서 물러난 것 같지만 한국은 11월 미국의 선거로 인해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에서는요, 이 미한 연합훈련의 중요성과 전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지금이 전면적인 미한 군사훈련을 재개하기에 적기라며 연합훈련은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현 시점에서 북한에 귀중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북한이 국내외 여러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미한 연합훈련 재개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보여주는 통치 방식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북한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시간은 한국과 미국 편이며 따라서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 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한미연합사령부가 2018년 이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하향 조정된 훈련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검증평가에 무게를 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북한이 한국에 대해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의 도발이나 남북 군사 충돌 가능성도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자, 미한 연합훈련도 이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맥스웰 연구원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준비태세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둘 다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준비태세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보다 우위에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또 VOA 한국어 홈페이지 독자들 어떤 소식에 관심을 많이 보였을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유행 가운데 북한은 몇 안 되는 청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UN 세계보건기구 WHO 평양사무소장이 현지 상황을 전해주는 내용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시종일관 같은 얘기인데 정말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보건성이 코로나 관련 상황과 대책에 관해 매주 공유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내 코로나 확진자와 외국인 격리자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보건성이 19일 제공한 주간 보고에 따르면 총 922명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지난달 7일 이후 443명이 격리됐고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204명이 신규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발병 발표 이후로부터 북한 내에서는 총 누적 격리 해제자가 25,551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을 어떻게 격리하고 있다고 하나요?
살바도르 소장은 19일 현재 225명이 격리 중이며 이들 모두 북한 국적자라고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자들은 주로 항구나 신의주, 단둥, 육로 국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이들은 북한에 수입되는 물자를 다룬 이후 격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 내 코로나 의심 환자들은 관리를 위해 증세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된 도 혹은 군단위 병원에 격리된다고 밝히면서 경증 의심 환자들을 위한 자가 격리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의 중앙위생방역소가 표준실험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방연구소 등 15개의 연구소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유엔 차원에서는 혹시 있을 북한의 코로나 발병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강화를 위해 개인 보호 장비와 다른 의료용품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1,000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프라이머, 프로보, 검출 세트가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발송된 개인 보호 장비 900개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이 지난주 북한 보건성에 기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추가로 발송되는 2,000개의 개인 보호 장비가 곧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북한 국경 상황은 어떨까요? 인도주의 물품이 일부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 당국이 국경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신 등 의약품과 의료용품의 대북 수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이 18년 연속 최악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각종 인권 보고서에서 지적된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부 북한 여성들은 중국 땅을 밟자마자 납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들의 밀입국을 알선하는 북중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여성들은 성적 학대, 온라인이나 유흥업소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을 해 성매매와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성들은 아이가 생기면 학대를 당해도 탈출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출생신고 등을 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인 탈북 작가 지현아 씨가 앞서 2018년 국무부 주관 국제행사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들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실태, 뭐 유엔과 여러 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는데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를 대대적으로 환기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인신매매 실태와 증언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이 보고서는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인해 월경자들이 발각되지 않고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중 브로커로 위장한 인신매매 업자들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무력 또는 속임수로 피해자들을 착취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주된 생계 부양자 역할을 하므로 인신매매 표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독재 선택 기사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11월 이전 미북 정상회담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힌 소식, 미한 동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힌 내용, 또 워싱턴에서는 미한 연합훈련의 중요성과 전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 견해,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등에 나타난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저스틴 김 씨의 사연입니다. 2018년 만나고 왔는데요. 여섯 번째 사연 들어보시죠. 저스틴 김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함께 2009년 6월 4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저스틴이 생각했던 미국과 실제 미국 땅을 밟아보니까 어땠어요, 그날?
아주 촌스러웠어요. 네. 좀 미국 하면 좀 그래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다 강대국이잖아요. 대게 뭐 이렇게 건물도 크고 높고 큰 건물이고 산도 엄청 많을 줄 알고 그랬는데 비행기에서 내렸다 보는데 뭐 나무하고 무슨 뭐 풀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렸다 보는데 아프리카에 왔나 잘못
기대만큼 화려하지도 들었던 것만큼 세련되지도 않았던 미국이란 나라. 온 가족이 오붓하게 살 꿈을 안고 온 나라에서 저스틴 씨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저스틴 씨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아직 축복의 땅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저스틴에게 하나밖에 없는 형은 자주 볼 순 없지만 언덕이 돼주는 사람입니다. 형님은 자주 만나요?
1월 달에 많이 봤고요. 그 제가 거기가 좀 도와준다고. 1월 1일 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다음에 학교 때문에.
일주일에 먹을 국과 밥을 한 번에 조리해 아껴 먹고 입고 쓰는 생필품도 재활용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가난한 청년 저스틴 김 씨. 제법 근사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차가 좋으네요.
형님 페이먼 사주는 거요?
아, 형님이 사주는 거예요?
네.
와, 능력 있는 형님 드셨네.
수준이 언제 이런 거 차 타고
야.
2016년 12월 30일.
형이 뭐라고 하면서 차 사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저스틴 씨가 졸랐어요? 형 나 차 사줘.
아니요. 형이 없으니까 저를 그냥 뭐랄까 달래주느라고요.
달래주느라고?
예. 그 다음은 뭐 위로 되겠지 하고 그래.
형님인지 모르겠지만 위로가 됐어요?
아니요.
안 됐어요? 예.
물건으로나 뭐 아무리 값비싼 걸로도 오히려 안 되는 일. 아무리 뭐 남자고 여자고 해도 그래도 사람
위로가 안 되는 일. 미국에서 사는 친인척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던 저스틴. 저스틴 씨는 유독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상처가 많아 보였습니다.
상처는 절대 없어져요. 근데 저도 계속 잊으려고 하는 거죠.
잊으려 노력한다는 저스틴 씨는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잊고 살려는 의지를 되새기려는 듯 자신의 이름을 풀이합니다.
근데 저스틴이라는 이름이 뭐 저스티스 하고 깨끗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깨끗하지 못하지만 깨끗하게 사는 살겠다는 거죠. 그 이름이 그 뭐 사람의 성격과 뭐 운명을 좌우지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비록 상처는 깊지만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름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또 하나 마음 깊이 고마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며 옷을 사준 지인을 언급하는데요. 몇 안 되는 옷과 신발 중에 하나씩 선물을 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하나는 그 이영식 장로님 주신 그 겨울 신발. 그거 진짜 잘 신어요.
이것도 그 이영 씨 장로님 주신 건데 그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어 비싼 거네? 티나죠. 좀 제가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있고 제 엄마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은 아직 못 봤어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2011년도 저 형이 있거든요. 버지니아에 갔을 때 저 형은 3년 동안 데리고 있었거든요. 나도 친자식처럼 이렇게 잘 대해주신 게 너무 고맙고요. 아, 좀 제가 그다 안타까운 일일 때는 와 하세요 하듯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두 형제에게 큰 힘이 돼준 사람들 때문일까요? 저스틴 씨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깨달은 교훈이며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 같이 잘 되는 거. 내한테 내 주머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또 못 사는 사람들께 도와주는 거.
그렇죠? 본인이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도 받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저 같은 처지에 학교는 뭐 꿈도 못 꾸죠. 비싸고요.
이 나라에서 배운 것을 먼 훗날 고향에 가서 베풀 겁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배운 만큼 가르칠 것은 조선이라고 말하는 탈북 청년. 취재진에게 고향 땅을 펼쳐 보이는데요.
저희 집이 이쯤에 여기서 이쪽에 이쪽에 그 산이 깊어가지고 야생동물이 많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좀 뭐랄까 승냥이들이랑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승냥이?
예, 승냥이 뭐 돼지 밤에 되면 승냥이가 많이 나와요 이쪽에서. 이렇게.
My Journey for Freedom,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만들어놓은 사진과 글이 담긴 자료들. 자유로의 긴 여정을 거꾸로 돌려 그 땅에 돌아갈 날을 생각합니다.
조선에 가야죠. 전 조선에 가서 제 고향 땅에 가서 컴퓨터 학과를 컴퓨터 학교 수학하고 컴퓨터 가르쳐주고 싶어요. 정보의 시대니까요. 누구나 다 그 컴퓨터는 해야죠.
저스틴 씨는 북한을 조선이라 부릅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고 북한이란 이름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의미를 담고 있으니 그렇다고 말합니다. 조선에 돌아갔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30리 떨어진 곳에 제 엄마의 맏언니 그 집이 제일 생각나요.
생전에 어머니께서 늘 마음 아파하시며 떠올렸던 사람. 저스틴 씨도 큰 이모가 가장 그립습니다.
다음에 제일 생각나는 또 친구들. 아무리 뭐 서로 감시하는 세상이라 해도 서로 믿고 그러니까요. 자주 만나고 나서 좀 이따금씩 아웅당거리게 싸우긴 해도 그래서 서로 믿고 그러니까요. 바쁠 대목엔 또 나서주고 그러니까요.
청소년 나이에 헤어졌던 친구들이 여전히 그리운 탈북 청년.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제일 최종 뭐 제일 원하는 거예요. 죽지만 않았으면 옛날 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할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살았니? 뭐 너 어디서 뭐 했냐?
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평생 소원을 함께 이룰 동역자가 되달라 말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는 가면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물어볼 건 난 이거 할 건데 좀 도와줘라. 전 학교 지켰으니까 네가 좀 너희들 좀 도와줘라 이렇게 아마.
미국에서 일본식 초밥집으로 또 무엇보다 정보 기술 분야에서 사업가로 자리를 잡고 나면 조선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귀가하는 탈북 청년의 자동차 오디오에서는 팝송이 흘러나옵니다. 저스틴 씨가 직접 녹음한 오디오 파일은 기도라는 제목의 노래가 담겼습니다. Let this be
our prayer. 행복은 아마 인간에서 인간이 만들려고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건 맞아요. 전 그건 확신해요. 지금 상황에서 내 인간으로서 기뻐할 이 만무하죠. 밥도 하루 뭐 두 개나 한 끼나 겨우 먹는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기뻐요? 하나님 주시니까 기쁜 거죠. happier than ever. 고마워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뉴욕주 주지사로 일하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기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식품과 제약 산업에도 변화를 요구했고 여성과 어린이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의무 노동 시간을 줄였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개혁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당 지도부들은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때 루즈벨트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서 뉴욕에서 떠나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통령 제안을 받은 시어도 루즈벨트는 망설였습니다. 부통령에게는 정치적 권한이 별로 없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될 기회는 영영 멀어지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시어도 루즈벨트는 부통령 지명을 받는다는 안을 수용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이루어 후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루즈벨트는 자신은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속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의 사망으로 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대통령 취임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부통령에서 갑자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먼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당 지도부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는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변화는 서서히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 한 달 동안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의회에 보낸 첫 번째 내용은 협상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산업 문제에 대해서 상무부와 노동부가 협상해야 한다고 권했고요. 해군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은 제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오랫동안 바라왔던 수로 건설을 추진해서 중앙아메리카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부가 첫 걸음을 내디딜 때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 같은 경제인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동안 보였던 정치적인 활동 성향을 보면 분명 대통령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의회에 보낸 첫 번째 제안은 산업 문제의 협상에 대한 얘기였고 비로소 경제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뜻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행정부는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변화는 서서히 추진될 거라고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취임 초기에는 자신의 그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은 부드럽게 하고 큰 지팡이를 갖고 가라고 하는 아프리카 부족들에게서 전해지는 오래된 사냥법을 따랐던 거죠.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 한 달 동안은 가능하면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았고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큰 지팡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을 때 경제계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는 미국 역사상 대단한 기술 발전의 시대였고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 역시 컸던 시대였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와 산업, 천연 자원 이용에 대해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지지했습니다. 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오랜 기득권 세력과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철도를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사업가들은 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철도 소유주들은 통합된 철도 회사를 관리할 회사로 트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회사는 미국 서부에서 철도 수송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철도 수송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철도 회사들 사이의 경쟁은 사라졌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철도 회사들의 결합은 셔먼 반트러스트법, 그러니까 독점 금지법인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890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셔먼 반독점법은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상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다른 주들 간의 교역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전체 산업을 통제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890년에 셔먼 반독점법이 통과되고 실제로 위반 판정을 받은 회사는 몇몇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철도 회사들이 위탁한 트러스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임하고 자신의 주장을 쉽게 내놓지 않았던 상황이라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대법원에 철도 트러스트 해체 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철도 회사들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가 결코 이 거대 회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철도 회사들을 적대시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잘못을 바로잡아서 철도 회사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철도 트러스트가 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일이 있고 몇 년 동안 그동안 이름뿐이었던 셔먼 반트러스트법이 엄격하게 적용됐고 다른 트러스트들도 같은 방법으로 해체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일을 반트러스트법 위반 단속이라고 했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반트러스트법 위반 단속자라고 불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을 몇 차례 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가 대단했습니다.
부이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듀크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주세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명문사립대학교인 듀크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듀크대학교는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소재한 유서 깊은 명문사립대학교입니다. 1838년 기독교의 분파인 감리교 그리고 퀘이커교 신자들이 설립한 조그만 학교로 시작해서 당대 담배 재벌이었던 듀크 가문의 후원에 힘입어서 오늘날 남부의 하버드다, 남부의 자존심이다 이런 말을 듣는 남부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듀크대학교는 현재 학부의 순수 인문학 과정의 트리니티 칼리지 그리고 공과대학인 프렛 공대 등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트리니티 칼리지는 듀크 대학교의 전신이기도 한데요. 현재 듀크 대학교 학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네, 5천 명 넘는 학부생이 재학 중인 트리니티 칼리지에는 매 학기 때마다 40여 개의 코스가 강의되고 있고 1,200여 명의 학부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프렛 공대에는 생의학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전기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등의 전공과 부전공 과정이 있으며 모든 학부생들은 2학년을 마치는 때에 최종적으로 각 단과 대학 내에서 자신들의 전공을 결정해야 합니다.
네, 특히 프렛 공대의 생의학공학은 미국 대학들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하네요. 듀크대학교의 인기 전공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18년 최상위 5위권의 인기 전공은 컴퓨터공학, 경제학, 공공정책학, 생물학, 심리학으로 발표되었으며 가까이에 있는 메디컬 센터에 힘입어 생화학과 양리학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출신지를 볼 때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가장 많고 뉴욕,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욕, 플로리다, 뉴저지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별로 1위로 중국, 2위로 인도, 3위로 캐나다, 4위로 영국, 그리고 5위로 한국 등에서 온 유학생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듀크대학교는 수준 높은 교육의 질과 또 좋은 환경 때문에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인근 어느 대학보다도 높은데요. 특히 외국 학생들 중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을 만큼 듀크대학교는 중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대학입니다. 현재 듀크대학교는 중국에도 듀크 쿤산대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 상해시와 접하고 있는 이 쿤샨시에 있는 듀크 쿤산대학교는 쿤샨시가 캠퍼스 부지 전부를 10년 동안 무상 제공하면서 지난 2013년에 세워졌는데요. 불과 몇 년 만에 급성장하면서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중국에 캠퍼스가 있지만 중국어 관련 강좌만 빼고 모든 강의는 다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적인 대학이라고 하네요. 듀크대학교는 8천 에이커가 넘는 방대한 규모의 캠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규격의 축구장, 3,500개 정도가 들어가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듀크대학교는 이 중에 7,000에이커에 달하는 삼림지역에 3개의 메인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듀크대학교의 캠퍼스는 워낙에 삼림이 울창해서 듀크 숲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고딕 건축 양식으로 210피트 높이의 채플을 중심으로 한 웅장한 규모의 서부 캠퍼스와 조지한 건축 양식으로 넓고 풍요한 잔디로 뒤덮인 평화롭게 이를 데 없는 동부 캠퍼스가 적인 대조를 이루도록 구성된 초대형 캠퍼스입니다. 이들 캠퍼스들은 상시 무료로 운영되는 캠퍼스 버스를 통해 늘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 종합 캠퍼스에서 뿜어나오는 학문의 열정과 미국 대학교의 모체가 되는 왈리, 어햄, 그리고 체프힐의 3개 대도시를 연결하는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에 기업들의 연구 정신이 합쳐져서 오늘날 듀크 대학교는 남부의 경제 동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서부 캠퍼스에 있는 채플 예배당은 1932년에 완공됐는데요. 오늘날 듀크 대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의 하나입니다. 높이가 210피트, 60미터가 넘으니까 건물로 치면 대략 20층이 넘는 높인데요. 건물 외양만으로도 엄숙하고 웅장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서부 캠퍼스에는 듀크 대학교의 핵심 축을 이루는 두 개의 대학도 있습니다.
원래 듀크 대학 내 여자 대학으로 운영되다가 1972년 남녀공학으로 듀크와 합병하게 되면서 듀크 대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슈네스 칼리지와 프렛 공과대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신입생들이 의무적으로 1년간 지내는 기숙사인 레지덴셜 홈이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듀크대학교는 사립 명문으로 수업료가 비싼 편인데요. 하지만 학교 측은 지원자 가정의 재정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학생의 능력과 자질만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른바 니드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한 지원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듀크 대학교는 어떤 학생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듀크 대학교 입학 사정국의 선발 규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입생 선발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한 지혜를 제공하는 우리 듀크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지혜들을 지혜롭고 창조적이고 열정적으로 대응하며 대학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야망, 호기심, 재능, 인내력, 강인한 활력 그리고 바른 인간성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지원자의 지원 서류를 일일이 검토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적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질인 인성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고교 4년 동안 세상의 코스들을 많이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이수했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과 안목을 열어주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폭넓게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야심차고 학문적인 호기심이 많은 학생으로 때로는 실패와 좌절되는 여건이 생긴다 해도 이에 굴하지 않고 기꺼이 도전해서 정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미국 명문대학들이 그런 것처럼 듀크대학 역시 학생 각자의 개성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면서 학문에 대한 열정, 호기심, 탐구정신, 강인한 정신력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듀크대학교에서 배운 학문과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을 길러내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하네요. 듀크대학교는 스포츠에서도 괄목할 만한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듀크대학교 농구팀인 블루데빌, 푸른 악마는 미국 대학 체육협회가 주관하는 대학 남자 농구 시합에서 통산 5차례나 우승한 최고 강팀인데요. 워낙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쳐서 대학 농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파로도 자주 중계됩니다. 이 농구와 관련해서 듀크대학교는 캠프아웃이 특히 유명한데요. 듀크대학교에서 열리는 경기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교정에 천막을 치고 밤을 새워 야영을 하는 겁니다. 한 대학원생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대학원생들을 위한 캠프아웃은 금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 오전까지 3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본부 천막에서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달려가 출석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언제 울릴지 모르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캠프아웃이 끝남과 동시에 추첨을 통해 시즌 입장권을 얻게 되죠. 학부생들은 매 경기마다 캠프아웃을 해야 합니다.
농구 시합에 열리는 학교 체육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기다린 전통에서 시작된 건데요. 하지만 농구에 별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참가할 만큼 이제는 듀크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요. 이 캠프아웃을 통해서 듀크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결속함을 다지게 된다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시의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학교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Radio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7월입니다. 이번 한 달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Right of center, left of center,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저희 배운 표현들인데 기억하시죠? 오늘도 비슷한 표현들, 우파, 좌파를 나타내는 표현, VOA 기사를 통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demonstrated, Anti-Semitism and Islamophobia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Right-wing, conservative or reactionary, 우익 혹은 우익의. Left-wing, liberal, socialist or radical, 좌익 혹은 좌익의. 그럼 우익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Rightist, 좌익의 사람은 leftist.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기사인 만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30년이 지난 지금.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젊은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독일의 민주주의, democracy를 보존하기 위해.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그러나 최근 우익 테러 공격
against the synagogue,
synagogue 하면 유대교회당을 뜻하는데요.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전 동독 유대교회당을 향한
demonstrated,
입증합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Anti-Semitism,
반유대주의,
anti-Semitism과 and Islamophobia. Islamophobia,
이슬람 공포증이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여전히 깊은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예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demonstrated, anti-Semitism and Islamophobia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오늘의 표현 right-wing, left-wing, rightist, leftist. 이 표현이 들어간 기사 찾아보면서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